14장 복습은 15장 하면서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14장 윤곽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뭐 한번 가보자 이랬는데 전도 여행이 되어버렸죠.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이 14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갔다고 왔죠? 루스드라도 나오고 이고니온과 안디옥 나오는데 그 작은 도시로 말하면 제일 마지막 도시가 더베입니다. 더베인데 그 거리가 먼 곳은 아니고요. 그렇게 먼 곳은 아닌데 저간 그 더베라는 곳까지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냥 보시면 1차 전도 여행이 방향성이 어딘지를 좀 이렇게 알아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시해 두는 게 나중에 다시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돌아왔다는 걸 염두에 두고 15장을 보십시다. 15장 1절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15장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왔대요. 도착한 곳은 어딥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부터 왔대요. 어디에요?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14장을 기억하고 계시면 여기가 안디옥이다라는 거 금방 아시겠지만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더라.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안디옥은 저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거든요. 저 우리나라 예를 든다면 저 어디 만주쯤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유대는요?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안디옥에 왔다 이러면 이 사람 권위가 좀 있어요? 없어요? 아, 서울에서 왔다 이러면 뭐 특히나 저 만주촌에서는 좀 권위가 있는데 더군다나 안다고 하는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한마디씩 하면요? 이게 힘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와서 참 교회를 세우는 좋은 말만 해주면 좋은데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가르쳐 놓았던 것하고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누가 제일 열을 냈겠어요? 예. 일단 본부라고 할 유대라 그 유대 같으면 본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에서 귀한 손님이 왔단 말이에요. 관세할 수 없는 사람이 와서 아, 한 말씀 하시지 하고 시간 더놨더니 이딴 소리 해붙더란 말이에요. 한 사람만 찍었어요. 누가 제일 열렸을까요? 성격상 바울. 이마 참고 못 견디는다. 바나바 같으면 나중에 저 설교 마치고 살짝 이 뒤로 좀 봅시다.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교인들 달래고 이럴 유형이지만 바울 같으면요. 도중에 아마 끌어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 이런 문제로 인해서 2절 중간쯤 보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되죠. 이런 문제 같으면 바울이 먼저 나서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 도중에 처음 출발할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라 했다가 바 예수라는 무당하고 한판 붙은 이후로는요.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바나바와 바울로 돌아간 게 맞을 듯한데 여기 이 문제 때문에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바람에 다시 바울과 바나바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안디옥 교회에 이런 논란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좀 싱겁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어떻게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오래도록 잘 가르쳐 놓은 교회도 이게 문제가 됐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의심도 없고 고민도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을 수 있는 자체가 참 큰 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 일이 순탄치 않았다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두 명제를 놔두고요. 보통 사람들에게 전하면 어느 쪽이 쉽게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말을 사람들이 쉽게 수긍을 합니다. 이건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근데 믿음으로, 이건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 교인들 행동을 이렇게 유심히 봐도요, 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해놔놓고 행동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봉사를 왜 하죠? 예? 재밌어서요? 아, 교회 봉사 재밌어서 하는 거랍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뭐, 머리가 급해요. 오늘 왜 모였죠? 아, 공부하고 싶었어. 여기 모인 분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저는 와, 이러고 앉아서 쫓아다닙니까?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교회 봉사 왜 하냐 그러면 하고 싶어서가 맞네요. 대강 형태를 나눠보면 좀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그러면요. 이래야, 이렇게 해야 복을 받을 거니까, 이런 사람도 있죠. 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어떤 형이죠? 이미 복을 받았으니 거기에 대한 감사로, 이런 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느 쪽이나 다 귀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와 헌신은요, 전부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구원 받은 것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이게 올바른 거라는 얘기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요, 쉽게 말하면 공짜로 얻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감사로 행함이 따라와야 한다. 그것이 어떤 바른 그리스도입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아이들 가르치면서 아, 참 그렇지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은 거 있었는데요. 이건 뭐 깨달음치고 이상한 깨달음입니다만,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 시간에 얘들아, 하나님이 좀 두려운 사람 손 들어봐라 이랬더니 한 두 명이 손을 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생각하면 참 즐거운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아마 처음에 두 명 손 들길래요, 일단 다 뒤쪽인 줄 알고 은근히 기대를 했더니 아무도 안 들었고 있잖아요. 야, 손 한다는 사람 뭐야? 이랬더니 한 녀석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몹시 두려운 사람 손들어 보라 해야지요. 이러는 아, 내가 그걸 놓친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몹시 두려운 사람 손들어 보니까 그 대부분 그쪽이에요. 저는 그 부분을 전혀 생각을 못해요. 제가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게 그겁니다. 아, 우리 아이들이 일단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구나. 이게 대부분인데, 이건 아예 전 생각 속에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 두려움이 빨리 변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으로 변해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교회 오래도록 다녔고 제법 그리스도인답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내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라고 믿고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이런데요. 하물며 그 옛날 복음이 초창기에 전해질 때 더구나 유대인들요, 그 율법 지키는데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그들이 이 율법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참 감사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냥 설명을 하면 아, 그 문제가 좀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해결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나 보세요. 2절 중간에요.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 사도들의 모임은 뭘까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총회입니다. 이거 우리 교회는 이거 도저히 해결이 안 난다. 그럼 거기서 해결 안 난다 하는 것도 한번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요, 그리고 다른 저게 뭡니까, 유능한 교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적어도 십수년 동안이나 그렇게 가르쳐놨는 거기에서도 그게 해결이 안 났다는 거는요. 이게 심각한 문제 맞습니다. 그게 안 돼가지고 결국 총회까지 올렸습니다. 총회에서는 쉽게 결론 났을까요? 그 뒷얘기가 이제 총회에서 거기서 어떻게 다루어졌느냐를 설명해 주는 게 그 다음 얘기인데, 한마디로요, 총회에서도 그렇게 쉽게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로서는 얼마나 큰 어려운 점이었느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7절에 한번 보셔요. 6절 7절 한번 봅시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총회에서도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쫙 결론을 한번 냅니다. 근데 쉽게 동의 안 합니다. 누가 동의합니다 뭐 이래 줘야 되는데 잠잠하게 있었다고 그럽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다시 3절 올라가셔서 이 두 사람을 이제 안디옥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대강 그 위치를 머릿속에 두고 계셔요. 도중에 어디 어디를 거쳐야 하느냐면, 3절 보면 베니게와 사마리아라는 지명이 나오죠. 베니게 가는 거는 우리 저 역사책에 나오는 편 빌리면 페니키아입니다. 그 두 지역을 거쳐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지역은 육로로 통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와디라고 부르는요, 소위 말하면 건천인데 비가 오면 막 쏟아져 내려가다 폭포같이 흘러내려가다가 비가 그치면요 물이 없는 이런 계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계곡들을 계속 건너가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여행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일 편안하게 가려면 바닷가로 가서 배 타고 곧장 내려가는 길이 제일 쉽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여행하나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동사만 찾으면 그 다음에 말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을 열심히 했네요. 무슨 말을 했어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 야, 드디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길이 열렸고 우리가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많이 하나님께 돌아오더라. 이런 일을 열심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여전히 이방인들에게요. 그랬더니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형제들이 아주 기뻐했다고 말하죠. 그 길로 내려오면서 뭐 유대인들도 있겠고 이방인들도 있겠지만 여기저기 들러가면서 또 교회가 세워져 있었을 것 같아요. 열심히 그 소식을 전하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 막 빨리 문제 해결하니까 빨리 가야 될 터인데도 내려가면서 그 일들을 열심히 전하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뭐 가는 길이겠죠. 코스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은 가는 것마다 말씀 전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걸 그렇게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입만 떼면 그냥 말씀 전하는 걸 낙으로 삼았던 사람들의 행동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두 분이 무슨 자랑을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4절 참고하시고 12절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자랑인 자기 자랑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무슨 자랑이야? 네? 하나님께서? 아니, 이방인들이 받아들인 게 이건 안 읽고 들은 사람이라.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하나 보세요. 4절 중간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자기 자랑을 한 게 아니고 뭘 했다고요? 그걸 감추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했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중간에 뭐가 들었는 거니까 자기들과 함께 계셔를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부수적인 거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말했더라. 그랬더니 성도들이 사도들이 듣고 몹시 기뻐했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12절에는 뭐라고 나오세요?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이러죠. 누가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 행하실 때 오히려 자기들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그냥 도구요 수단이었을 뿐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표현이 지난주 14장 할 때는 뭐라고 나왔었죠? 주께서 저희 손으로. 어쨌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거 하나는 잊지 맙시다.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하고도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이걸 절대로 잊지 마셔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바울의 표현, 제가 성경구절을 의도적으로 외운 적이 잘 없고 잘 못 외웁니다만 최근에 이거는 막 하던 좀 외우자 그래서 외웠다가 잊어먹고 외웠다가 잊어먹고 이러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골로새 2장 20, 아 고린도전서 2장 20 아닌데 갈라디아 2장 20절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아씨 너보다 더 잘한 것 같아.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지가 안 살면 뭔데? 나이 보기에는 멀쩡하게 살아있으면서 너무 오래 걸리잖아. 아 이게 안 맥히고 쫙 좀 나오면 좋겠다 싶어서 몇 번 시도를 하는데 참 저는 딸딸 외우는 게 참 잘 안 돼요. 바울의 위대함 속에는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고백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복음 전하고 와서 그 선교 보고를 할 때 그거 전하면서 늘 보세요. 빠뜨리지 않는 거. 주께서 저희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약간 열심히 사셔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도 늘 고백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뜨거운 열심이었겠어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기분이 좋아 있는데 5절에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참 힘 빠지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하셨다는 그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모두가 기뻐 즐거워하고 있는데 바람 빠지는 소리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뭐 비슷한 예를 들라면요 모두가 감격해서 열심히 박수치고 찬양하고 이러고 있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성경도 모르는 게 뭐 찬양만 하면 다가 익하고 앉아있거든요. 딱 앉아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말씀과 별 상관없이 너무 그냥 찬양에만 몰두하는 젊은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나이 든 분들이 조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 그렇더라도 그렇게 좋아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좀 밀어주고 격려하면서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좀 안 하고 아예 나 꼴도 보기 싫다 이러면요 나이 든 세대들은 진짜 성경책만 피나 놓고 은혜로 말씀만 듣고도 감동을 좀 했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그게 그리 쉽지가 않거든요. 아, 그런 것 좀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또 좀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좀 그리하면 좋겠다 싶은데 잘 나가는 것들 발목잡아 안 차가지고 자꾸 그러는 거 보면 좀 가슴이 아프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 앞에서 요런 소리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또 그 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글픈 얘기를 하나 더 합시다. 교회들이 왜 이렇게 선교사 보내놓고 후원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지에 이제 한 번씩 그 탐방을 가나요? 선교지 방문을 해서 가서 보니까 선교사 하고 있는 일이 별로 마음에 좀 안 들더라 이거예요. 그럼 안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간 많은 돈을 투자해가 해도 가가지고 뭐 전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선교지에는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안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로요, 그 달부로 막 선교 지원금 끊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저는 그 말 들을 때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돌아올 비행기상만 보낸다. 그거 얼마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그걸 받아들고요. 요거 떨어질 때까지 선교하다가 죽지 뭐, 그냥 안 돌아왔다는 거죠. 이거는, 내 마음에 좀 들든 안 들든 작정해가지고 보냈으면 죽이려든 밥이려든 끝까지 밀어야 됩니다. 근데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그걸 끊어버리면요. 선교사 그것을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죽어가는 얘기밖에 더 돼요. 이런 식으로 선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발목 잡은 사람들 보다가 아마 이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들이겠지만은 그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그런 식으로 잡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7절에 변론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 많은 변론 끝에 베드로가 이제 결론을 좀 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 7절 첫 줄 지나고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근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게 이제 베드로가 그 많은 변론 끝에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는 정리하는 말씀이죠. 요 내용이 또 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점검을 좀 해봅시다. 베드로가 하는 말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무슨 일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 두 가지. 그러면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 다음에요, 이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설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셨다. 요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요 두 가지를 듣고 성도들이 이 일을 못 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혹시 이런 일이 닿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당신만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어디 우리를 택한 건 아닙니까? 뭐 이러나면 뭐라 그래요?
근데 그 앞전에 그 사건이 있잖아요.
무슨 사건이?
먹으라고 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하긴 했는데 공부하면 참 잘했을 것 같아요. 여기에 택하심이란 구원을 위한 택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택했다면 어디지? 베드로만 택했어요. 다들 택함 받은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뭐요? 환상을 보여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가야 된다는 걸 말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택하시고 가는 이 말은 나를 통해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여기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고넬료 사건 전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들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사건을 다시 되짚어봐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건 이제 그걸 상기시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참 무서운 말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9절 보셔요. 9절 뒤편에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저희나 우리를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구별 안 하는데 너희가 함부로 구별할 수 있겠느냐. 그러죠. 아주 무서운 책망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변론의 핵심은요. 우리나 저희나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맺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요? 12절 보세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회의석상 같으면요,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다 하고 정권 딱 하면 그다음 뭐라 해야 됩니까? 동의합니다, 뭐 찬성요, 뭐 이래 주어지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찬성해야 될 일이 왜 가만히 있냐는 말이에요. 일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었다라는 데 대한 반증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조금 앞으로 돌아가셨어요.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언제 하나님을 시험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짓을 자꾸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책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싱겁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도 못 맸고 우리 조상들도 메지 못했던 멍에, 이게 뭐예요? 율법이라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 원래 이 문제가 불러진 건 뭐냐면 할례 문제였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할례가 그러면 그만큼 무거운 거였느냐 그 말입니다. 한 번 딱 아프면 된다고요? 요새 엄마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 자체는 사실은 뭐 큰 문제 될 것 전혀 아닌데 그걸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나타나기는 할례 하나만 문제됐지만 그것이 결국은요 율법 전체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얘기죠. 할례를 행하여야 된다 이 말 한마디 같으면 그 표현을 바꾸면요 율법을 전부 지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키지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조상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야단을 치다시피 하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가 또 성질이 급해요. 바울이 가만 좀 있기가 어려울 거다. 그죠? 그런데도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그 표적과 기사를 또 나서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한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렇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구체적인 사례를 바나와 바울이 이제 나서서 보고를 하는 셈이죠. 뭐 이래 되면 이제 주로 잘 나서는 사람이 바울인데요. 여긴 왜 바나바가 먼저 나왔을까요? 근데 이게 총회석상이거든요. 총회석상이면 실무자보다는 또 나설 때는 아무래도 대표자가 나서는 게 맞을 게고 잘 안 되면 또 대타로 나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아무래도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맞을 듯 싶어요. 그래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쭉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가 한 그 말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 보고를 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회의석상 같으면 막 거의 사례 발표나 아니면 찬조 발언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것을 다 보고를 했더니 그 다음 또 누가 등장하나 보세요. 13절에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야고보가 등장해서 내가 한마디 하자 이럽니다. 야고보는 이때 위치가요. 우리가 알기로는 베드로가 수제자로 제일 큰 어른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은 야고보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식으로 말하면 총회장격이에요. 총회장. 베드로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총회장 옆에 있는 고문격이라고 그럴까요? 사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이야기의 결론은 야고보가 내립니다. 야고보 뭘 하나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구하였으니. 느닷없이 웬 시몬이에요? 에? 베드로가 시몬이에요? 시몬 누구예요? 느낌상으로는 베드로 같은데, 그죠? 마라상이 베드로밖에 없는데. 시몬 베드로 맞아요? 아니, 성경 읽어봤으면 뭐라 나올 텐데요.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몬 베드로라 그러죠? 또 다른 표현 없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실 때 뭐라고 하죠? 뭐, 베드로야, 이래 안 해요. 에? 시모나 이래요? 그 앞에 한마디 붙었는데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가면서 바요나는 뭐예요? 신약 성경에 바가 나오면요 누구누구의 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요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 아마 요나였나 봐요. 어? 신약에 바 붙는 사람 또 누가 있어요? 바보는 빼고 바 예수, 예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유명한 소경이 있잖아요. 아, 읽을 때 이랬기 때문에 기억이 퍼뜩 안 납니다. 바디메오 이래 있죠. 바디메오라고 읽으니까 이게 생각이 퍼뜩 안 납니다.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다만 여기 시몬은 시몬이고 베드로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하였으니 이란 뜻인데 또 시몬이 구하였으니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 시몬의 말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과 같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베드로의 그 말을 옹호하는 겁니다. 자 16절에서 18절까지 구약 성경 인용하는 건데요. 뭐라고 하는가 한번 봅시다. 그 야고보가 인용한 이 구절에서 할례에 대한 얘기가 있나 없나 유심히 보세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시몬의 말을 보충 설명하려면서 구약을 인용하는데 이 인용문의 요지가 뭐예요? 유다가 망했는데 그걸 하니까 다시 일으킨대요. 다시 일으키는 이유가 뭐예요? 남은 사람하고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 모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이유는요? 남은 백성과 이방인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 이 본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 다윗의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운다 이유는요? 이방인들을 불러들이기 위함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할 얘기는 안 하고 이것만 해요? 아니 그래 할례 얘기를 했는데 왜 할례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은 할례 문제로 시작이 됐다가 아마도요 베드로와 야고보는 의견 이야기하는 것에 일치하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했고 성령을 주셨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야고보가 한다는 얘기가 봐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것은 이방인들을 부르기 위함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핵심이 어디가 있어요? 이방인에 대한 선교 쪽으로 옮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짐작컨대 할례 문제로 논란이 시작이 됐다가 그렇게 회의하는 도중에 문제가 더 좀 커진 것 같아요. 커져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이게 옳은 거냐 이런 논란까지 가게 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더 커져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문제까지 번져가니까 베드로가 나서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해서 사례 발표하고 그 다음에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결론을 짓고 내용이 이렇게 뭉쳐져 가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좀 개인적인 측면이 강하죠. 이런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고,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더라. 근데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고넬료를 만나러 갔다 돌아온 사건은 자반 초대기 안에는 바닥에 퍼져 있는 이야기니까,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몇 가지만 그만입니다. 우상에 들어온 것하고 음행하고 목매어 죽인 것하고 피 요것만 멀리하라고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에 들어온 것하고 음행은 이게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가 영적으로 본다면 음행입니다. 그런데 음행을 행하는 자는 이래껏도 우상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이 예를 들면 오늘날 같이 뭐라고 그럴까요? 성적으로 많이 개방된 사회에서 성경은요, 그러면 좀 고의타분하게 여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는 막 그런 감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한 발짝만 벗어나가면 얼마나 이제 성적으로 개방된 이 풍조가 되어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상에 물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엄마 아빠는 여전히 보수적인데요. 아이는요? 뭐 그렇게 캐캐한 소리, 뭐 캐캐먹은 소리 하고 있냐 해서 제멋대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뭘 배우니까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부모들의 생각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사회의 통념을 배우기가 쉬워요. 적어도 성적인 문제는 누굴 통해서 배우는지 아세요? 저희들끼리 서로 옵니다. 저희들끼리 소통하는 이 정보는 어디서 나올까요? 정상적으로 배운 건 없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주니까. 그래서 자관 이상한 경로를 통해서 가니까 자꾸 이상한 것만 배우게 되고 그것이 사회적인 통념처럼 돼버리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성경은 진짜 어떻게 본다면 정말 꼬리타분하다. 그죠? 적어도 성적인 문제에 관한은 아주 완강합니다. 홍수 심판에 대한 주원인이요. 그냥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걸 잘 이해 정확히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사람의 죄 가는데 죄 중에서 무슨 죄? 딱 꼬집어라 그러면요. 성적인 문란입니다. 창세기 6장에 그걸 보고 성적 문란이라고 읽어내면 독해력이 상당한 편이고요. 그거 아니라도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홍수나기 전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게 되는데 먹고 마시고 이 중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그거는 창세기 6장에 나온 얘기고요. 예수님 얘기 이거밖에 없어요. 먹고 아니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그건 이게 뭐 잘못됐는데요?
세례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옛날 결혼이라는 개념이 달랐다, 우리
이게 다 소위 말하는 완곡어법 하는 거 있죠. 직설적으로 말하기가 참 입에 담기가 곤란하니까 이걸 완곡하게 표현한 게 있는데 여기 이게 시집가고 장가가 정상적인 시집 장가가 아닙니다. 그걸 창세기에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자, 한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게 아니고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럼 몇 명이나 데리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능력권요? 그러면 남의 아내라도 눈에만 들면 데려가서 또 자기 아내를 삼는다? 그럼 가만히 있나요? 이게 정상적인 일부 다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문란한 성관계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혼인잔치 비유할 때도 상관하지 모른다고
그런 것도 그런 경우는 정상적인 결혼을 말하는 것 같고 이런 경우는 이게 정상적인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흔히 말하는 도둑장가 간단 말이죠. 어떻게 가는 게 도둑장가예요?
벌써 이 장면이 생각나요. 우리 그 영화 보면 공영화 보면 그 로마 그 네로시대에
네?
막 저기 목욕 문화 이렇게 발달하면서 먹고 마시고 또 깃털로 타고 또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뒹굴고 이러는 그 장면이
네.
그 음란한
우상 숭배하는 방식들이 대체로 그렇거든요. 대체로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문맥이 잘 보시면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게 홍수의 주 원인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못 견뎌 하셨다는 얘기예요. 소돔고모라의 주 원인이 뭡니까? 소돔고모라가 멸망당한 주 원인. 성적 타락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거든. 소돔고모라 때 유심히 한번 보세요. 천사들이 찾아왔는데 소돔의 사람들이 와 몰려와가요. 둘 내놓으라 합니다. 천사가 남자 모양으로 갔거든요. 내놓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본문에는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요, 우리가 그를 강간하겠다는 뜻입니다. 남자들이 남자 붙들어가 어떡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롯이 말리면서 하는 얘기는 더 글짝이죠. 결혼 안 한 내 딸 둘 있을 테니까 둘 내줄 테니까 얘들은 너가 만들어 하고 이 둘은 손대지 말라 이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고모라 그렇게 멸망하는 주원인도 음행입니다. 가난 족속을 전부 멸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것도 음행입니다. 그 음행들은 전부 우상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얼마나 싫어하고 계시냐는 거 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바인데 오늘 우리 사회가 옛날 소돔고모라하고 비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답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도 좀 어렵겠지만요. 이유는요? 오늘 우리 사회가 성적으로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 여러분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서울에 어느 목사님이, 부산의 목사님이 서울로 올라가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유력한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데리고요. 도저히 갈 수 없는 데를 다 보여줬답니다. 목사가 돼서 서울에서 목회하시려면 뒷골목이 이렇습니다 하는 거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뭐 보이는지 나도 궁금한데 모르겠어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이 문란한 생활들이 우리 주변에 완전히 많이 퍼져 있다는 겁니다. 막 그건 너무나 깝시다. 오야 들어간 게 없는 얘기지.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금하고 괜히 뭐 어려운 얘기가 나와서 그랬습니다. 단순하게 일부 다쳐 이어서 그런 것은 그런 대로 인정을 하는데요.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자체 우리 개념하고는 좀 많이, 자체 인정을 다루지 않았을 때는 권신상관도 많이.
그것이 오늘날 말하는 권신상관하고, 이전에 이제 그 사람 수가 적었을 때나 그런 경우하고는 개념이 약간 차이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오늘날의 잣대로 그대로 될 수 없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요는 허용이 되는 것하고 허용 안 되는 것하고 이게 구분이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다른 데서 가끔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누굽니까? 마광수 씨. 그만큼 떠들어도 그 사람이 뭔 소리인지 내가 몰랐거든요. 그러나 신문 한쪽을 보다 하니까 신문 한쪽 사설입니다. 사설 안에 그분 글 실린 걸 내가 봤어요. 기가 찼어요. 그걸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우리 저 아이들 그때 고등학교 가르칠 텐데 다 읽어줬어요. 읽어보고 소감을 말해보라 했는데 그거 아직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분에서 아깝다 이랬더만은 그 인터넷 들어가면 그런 거 천지가 익하더라고요. 근데 막 그거 하나 잃어버리고 다시는 안 봤습니다만 내용이 이래요.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우려면 인간을 억압하고 있는 굴레를 다 벗어 던져야 한다. 그 굴레의 첫 번째가 이 성적인 억압이다. 그래서 결혼제도 폐지하고 순결 개념 버리고 또 뭔지 모르겠다. 나이가 어쩌고 저쩌고 미성년 가는 개념 다 버리고 그러면 그거 다 버리고 난 다음에 누구와든 자고 싶으면 마음껏 자고 뭐 성관계를 갖고 싶으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 요지가 그겁니다. 그걸 방해하는 게 결혼제도요, 순결 개념이요, 동정이요, 뭐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런 걸 다 버려버릴 때에만이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제가 우리 고등부한테 그거 읽어주고 난 다음에 누가 소감을 말해봐라 했더니 한 녀석이 손을 딱 들고 한 소리가 그냥 선생님, 개처럼 잘 자는 얘기네요. 명확하게 잘 알아들은 겁니다. 개처럼 살자는 얘기네요. 그겁니다. 이게 그래. 신문에 버젓이 실리는 사회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말입니다. 신문에 찾으면 그분이 그런 글 쓴 게 많답니다. 저는 한쪽밖에 못 봤지만요. 그러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는요. 그보다 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든 어쨌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또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 이 범위 내에서는요 정말 음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고약하고 큰 범죄인가라는 것을 그 순전 인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옛날에 지금보다가 훨씬 더 이런 음행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던 그 시대에도 교회는요 성경 말씀은 그거 엄격하게 금했다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 길어졌다. 목매어 죽인 거하고 피하고는 관계가 조금 있는 겁니다. 짐승을 목매어 죽인 것은 멀리하라고 그러죠? 목매어 죽인 거하고 피하고는 무슨 관계 있을까요? 뭐 그런 셈이죠. 글쎄 말이에요. 그래요? 피리독신은 저게 제가 알기로는 피로회복제도 다 들어있는데요. 정확하지 모르겠는데 바카스 같은 데 한 번씩 무슨 피리독신 들어있어요. 제가 먹던 약에도 그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름을 알아요. 근데 구체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목매어 죽인 것 같은데 짐승을 잡으면 딴 데 잡아서 피를 다 빼거든요. 다 빼는데 목매어 죽은 것 가는 거 이런 것들은 그 체내에 체내가 피가 그냥 고여 있다는 것 때문에 피하고 목매어 죽은 거는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멀리해라.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 율법대로 지켜야 할 것은 요 정도다. 그것만 하고, 그 외에는요, 이 외에는, 그, 이방인들을, 믿고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거나 힘들게 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24절에 보면요. 아니요, 24절 아니고, 갑자기 안 보이노. 이 요기낭 박 하는 말이 어디 있는데? 28절에, 예. 28절의 중간에 보면요.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간줄 알았노니. 총회가 참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필요한 거 요 정도로만 한정하고 이거 외에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것이 지도자로서요. 참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에 총회가 모여가지고 겨우 이런 결정밖에 못 내렸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조차도 참으로 어렵게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봐줄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리 작은 것 같아 보여도요,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생각에 쉽게 먹혀 들어가던 그 시절에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정말 어렵지만은, 그렇게 결론을 내려준 이후에야 사실은요, 비로소 그 유대인들도, 아니, 이방인들도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길을 터준 겁니다. 기본적인 것은 이전에 그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물꼬는 트였어요. 물꼬는 되었지만 공식적으로 여기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해버려야 할례받지 아니한 그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소리를 이제 대상 유대인들이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확실하게 열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결정이 있고 난 뒤에야 바울도 마음껏 선교여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결정이 없다면요, 바울이 열심히 따라다니면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유대인들 말고 교회에 속한 유대파 바리새파 그 교인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자꾸 이단 시비를 걸게 돼 있거든요. 이단이라고 물고 늘어지면요, 복음도 전해야지, 이단과도 싸워, 이단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이 사람들과 싸워야지, 이렇게 되면 장애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지만 여기서 이런 결정을 통해서 그것들을 깨끗이 털어내고, 이런 결정 덕분에 이제 바울도요, 어떤 의미에서 당당한 사도의 반열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아주 중요한 결정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 전체 이야기를 대충 그 지금 총회식으로 만약에 그려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안 설명은 베드로가 했고, 변론 끝에요. 제안 설명은 베드로가 했고, 사례 보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했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요. 최종 결론 혹은 찬조 발언이라고 그럴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나타나는데, 요즘 식으로 말하면요, 이 안건 통과시키기 위해서 총회장도 나서고, 당회장도 나서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동원되고, 이래가지고 결론이 났다. 이렇게 보면 이 15장을 이해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당시로서는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가 어렵게 이렇게 결론이 났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느냐라는 감사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하게 한번 그 연관을 시켜본다면요,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선교사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술하고 담배는 그만한 걸로 하자, 그래 결정을 내려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술하고 담배하고 그건 나쁜 거예요? 실수의 여지가 많아서. 실수 안 하고 먹으면 되잖아. 잘 안 돼요?
만약에
술이 그렇고 담배는 옆에 사람한테 많이 피해를
옛날에 술 담배로 인해서 이제 가족적인 사회적인 문제라는 걸 네.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하지 않고는 정신적인 계획이 힘들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확실히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시골이나 이게 사람을 거의 막 폐가 망신시키라 싶은 게 술, 담배, 노름 이런 것거든. 근데 선교사들이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막은 겁니다. 그 선교사들은 자기 고향에서 술이나 담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신문에, 아, 그 신문 아니구나. 다른 글에서 읽었는데. 스펄전 있죠? 그 유명한 설교가. 이분이 담배 애호가랍니다.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배를 피우겠다. 그래서 논쟁을 심하게 붙어서 된 겁니다. 그 당시 담배는 사람의 기분을 아주 좋게 해주는 걸로 해가지고요, 당당하게 피웠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문제가 워낙 되니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전통화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술, 담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주는 폐가 너무 크니까 이러자. 그래가 여태까지는 잘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걸까요?
자연적으로 자기가 그쪽으로 선택이 되고 체질화 되어버리는 게 잘하는 거죠. 근데 오늘 거울
관성적입니까? 현재 그 예를 들어서 헌법이나 장로교 헌법이나 헌법에 보면 술, 담배는 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공식적으로 오픈이 되는 거와 그냥 그 속에 그게 좀 있으면서
바람직하기는 아마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술, 담배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요긴한 거냐라는 문제를 조금은 생각해 보여야 될 때가 이제 되긴 돼 가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바람직한 거는요, 그 헌법 같은데 이런 술, 담배 문제가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못해요. 그런 거는 없어도 교인들이 스스로 그 정도는 자제할 줄 알고 멀리 할 줄 알고 이런 정도가 돼가면 제일 바람직해요. 근데 이제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으니까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뭐 치료 대상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도 와가지고 술, 담배를 성경책 펴놔놓고 성경이 뭐라 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들다 보면 답이 잘 안 납니다. 혹시 집에 누가 술 자시는 분 있으면 성경이 뭐라 하냐 보자 이래가 싸우지 마세요. 단지 그 마시는 분이 성경을 잘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지는 수는 있어도 잘 알면 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예 신명기 어디 보면 독주가 나옵니다. 독주를 사라는 말이 나와요. 뭐 하려고요? 나시리는 그렇지만은 대부분 뭐든 내가 나시리니까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래 나오면 잘 못 이긴다니까요. 그건 그런데 그럼 보자. 봐라, 유월절 지날 때 독주를 사라고 돼 있지 않느냐. 일어나 버리면요. 유월절 축제를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기분을 돋우기 위해서 유월절에 쓸 정비를 가지고 독주를 사라는 말이 나와요. 먹고 즐기란 얘기입니다. 다만 남자들이 그걸 몰라서 천만 다행이죠. 아, 신명기에 있다니까요. 그 신명기 공부를 해가면서 남자들이 있으면 그 건너뛰고 계속 말을 안 하면 읽어도 그런 말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여자들만 모여있을 때는 또 보세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펴놔놓고 술이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이래 이야기하면 또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어디 술 먹지 말라 했느냐 막 이게 나오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아,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이 요긴한 것들 가는 표현에 빌린다면 술 담배는 그렇게 요긴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건강상으로 또 실수할 가능성 또 득이 안 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적절하게 자제하거나 금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로 기억하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서 건덕의 문제일 뿐이지 그것이 술 마신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술 마신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감주는 어떻게 돼요? 술이잖아요. 네. 아, 단술인데 술이잖아요.
보도주는 야구로 쓰라고
그랬죠. 아, 그 보도주 주 술인데.
참고하고는 상관없죠.
없어요? 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조금 옛날 얘기긴 하지만 옛날 저 박태선 씨 그 전도관에 다니는 친구들은 저 아이들 왜 그 뭐 놀다가 어쩌다가 그 왜 술 먹는 사람들 버릇 잡고 약해요. 얘가 직접 뿌리면 몸에 튀잖아요. 술이 몸에 묻은 부분은 나중에 부활 때 부활이 안 되고 성건데요. 그것도 바보가 그런 소리 하면 아는 건데 믿지도 않습니다. 저런 걸 어떻게 믿고 다니나 하는데 이상하게 가르쳐 놓으면 그것도 다 믿고 따르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뭐야 사이비 따라가고 가는 사람들 지금 바보만 따라간 줄 압니까? 대학교에서도 버글버글해요. 그냥 똑똑한 거하고 관계 없다니까요. 얼마나 성경적으로 정확하냐를 따지는 훈련이 필요한 거지. 그렇게 잘 따져보면 성의들이 피해나놓고 술 얘기 실컷 해보면요, 꼭 먹어서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말 않겠다라는 이런 저 지도자들은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나머지 일들은 이게 덕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하는 영광 나타낼 거냐 가려울 거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스스로 조절을 좀 해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교회가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런 짐도 지우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런 자세가 지도자들에게는 예, 참으로 필요한 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려놓고 그 바나바하고 바울을 돌려보내면서요, 두 사람을 딸려보냅니다. 유다와 실라. 23절이죠? 22절이구나. 이 유다와 실라가 몇 달 갈까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보증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가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다음에 그 말 맞다 하고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유다와 실라입니다. 아, 옛날 어디 뭐 전화로 알아볼 거예요. 뭐 어떡할 거라. 그래서 도장 찍어주려고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의 서열상 몇 위쯤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이름 안 나온 사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빼고 여기 이름 나온 사람들 중에서만 서열을 굳이 따지자면 몇 위쯤 될 것 같아요? 1위는 야고보, 2위는 베드로, 3위는요? 유다하고 실라가 바울보다가 서열이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안디옥 교인들 말이죠?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 맞다 하는 말 되는 건데, 그 밑에 사람이 따라와가 맞다 이런 말이 좀 잘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열내고 다녔어도 서열로 치면 여기 등장한 사람들 중에 제일 밑입니다. 서열이 제일 낮은 사람이냐. 우리가 아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지만 초창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모임할 때는 바울은요, 서열로 치면 이 밑에 사람입니다. 그런 이 바울이 나중에 전도여행할 때 누구하고 같이 가죠? 옥에 갇힐 때요. 옥에 갇혀가 탄송하다가 옥터가 흔들릴 때 그때 누구 갇혔어요? 바울하고 실라죠? 여기서는 실라가 서열상 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전도여행 갈 때 보면 바울이 추가되고 실라가 또 그 밑에 보도로 따라 움직이고 이러잖아요. 바울의 서열이 왜 이렇게 변동이 심해지나요? 실력입니다. 실력입니다. 무슨 실력이요? 하나님에 대한, 아니 성경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운 열심으로 인해서 일을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앞서 나갈 수밖에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다른 걸로 서열이 올라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많이 안 닦고요. 많이 알수록 더 숙여버려야 되죠. 또 재산 많다고요. 재산 많은 사람은 교회 생활할 때 참 주의해야 됩니다. 절대 있는 티 내지 말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퍽퍽 사주고 그래야 되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절대 개인적으로 교회 어느 기관이나 뭐 성가대나 교사들에게 밥 사는 일 금지. 사주고 싶은데 그럼 어쩌나? 무기명으로 헌금하면 되잖아. 성가대 간식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무기명으로 헌금하면 되잖아 그 말이에요. 그거하고 달라요? 개인 이름이 드러나고, 아, 요번에 어느 장로가, 아니면 누가 바보째 샀다. 이런 말 나는 거, 교회 안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뜻에서 그러는 겁니다. 일리는 어느 정도 있어요. 또 넘어가면 또 좀 교회가 너무 상막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은 막,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써야죠, 당연히. 그런데 어떻게 지혜롭게 쓸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없으면 복장 편해요.
안 편해요.
하고 싶지도
못한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 고민스럽다니까요. 또 이런 사람 나중에 또 많이 가지게 됐지라. 없어서 복장 친하다는 사람은 맨날 없을 끼고, 없으니까 딱 잘한 사람은 가지게 될 터이고요. 그럼 나중에 잘 쓰세요. 좀 따라다녀요. 근데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가 결국 그렇게 나서게 된 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으로 헌신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서열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로 서열이지 본인들에게 물어보세요. 서열이란 개념조차 없는 겁니다. 참 바람직한 일이라는 거죠. 정말 복음에 대한 헌신 때문에 사도와 같은 반열에서 또 수제자보다 안 낫습니까? 그만큼 충성스럽게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일이지, 제가 표현을 서열이란 표현을 자꾸 쓰는 것은 이해하기 쉽다고 하는 얘기지, 본인들에게서는 서열 개념이 전혀 없는 겁니다. 보세요. 신라가 그 보정인처럼 따라갔다가 결국은 나중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울 밑에 들어가서 바울을 저 수행하면서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교회 안에는 이래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그래가 꼭 위에 써야 되고 이런 법 없어요. 나이 들어도 밑에 가서 섬길 줄도 알고, 회장하다가 또 총무할 줄도 알고,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하는 것이 교회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교회에 돌려보내면서 25절 봅시다. 26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하는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앞에 왜 이렇게 말이 길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얘기하는 거 하니까 뽀이 아는데도 뭐 그렇게 얘기하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뭘 생각해서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걸까요? 누가 생명? 예루살렘 총회가 이런 표현을 써서 편지를 해가 보내줘 버리면요, 다시는 누군가가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의를 못할 거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 이들이 가가지고 이런 이런 소리를 했는데, 예루살렘 총회가 바나바 바울에게 완전하게 신임을 실어가지고 보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앞으로 누구의 반대도 굴할 필요도 없고 흔들림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귀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본인들이 기죽어 계세요? 본인들의 기도 살려놓는 건 틀림없겠지만, 이 사람들 기죽을 사람이 아니니까 본인들 의견은 안 해도 되겠고, 문제는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권위를 세워나가는 일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완벽한 권위를 세워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결국 가서 마음껏, 소신껏 일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도 나중에요, 저 갈라디아 교인들 같으면 바울이 어떻게 사도냐 이런 사람도 또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내도 나오는데 다른 사람 또 여전히 그런 일들이 나중에 발생을 해요. 근데 이제 총회가 이렇게 권위를 세워주는 것, 이것도 참 감동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작별하고 이제 돌아가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또 잘 지내죠. 36절 가십시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을 말하되, 이 수일 하는 건 아마 일자로 표현된 거는 뭐 날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몇 해일 수도 있긴 합니다. 좀 분명치 않은데요. 예, 며칠 후라고. 여기는 문맥상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막 좀 여러 날 후에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다시 전에 우리가 갔던 곳을 한 번 더 돌아보자, 이렇게 말을 꺼냈는데, 37절이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그래, 갈라쳐버린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들인데 이만한 일로 두 사람이 갈라섰느냐는 얘기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뭐 바나바하고 바울도 갈라지는데 뭐 요새 교회가 갈라지는 것 정도는 뭐 당연한 거죠. 다투는 내용이 이게 무슨 고의적인 문제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 아닌데도 이래가지고 갈랐었나요? 때 같은 무슨 때야?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잘 가다가 해가 때가 되면 갈랐어야 된단 말이죠. 아니요, 아무리 좋게 봐도 이건 다툼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니까 그러는 게 아니고, 냉정하게 따질 때 이 두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다퉈야 할 때. 네. 잘못한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죠. 어쨌거나 간에 이 문제 가지고, 이게 무슨 교리적인 문제나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 두 사람이 다퉈가지고 결국 헤어졌다?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이니까 해서 덮어놓고 그럴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이건 잘못한 겁니다. 100번 잘못한 거고, 이것이 앞으로 교회가 갈라지고 교파가 자꾸 갈라지는 데 대한 어떤 좋지 못한 선례가 되어버렸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거꾸로 교훈을 받는다면요, 뜨거운 열심을 가졌고 교회를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도 방법이나 시기나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어질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갈라서버려요? 이게 뻔볼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물러서거나 방법을 좀 바꾸거나 서로가 타협을 해서 그래도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갈라서가지고 결국은 뭐 잘 됐느냐, 그 결과는 그렇게 갈라지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역사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지, 갈라선 것 자체로는요, 이건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누가 더 비난을 받아야 옳을까요?
네?
바울이요?
네.
왜?
이게 좀 별로 많은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 이렇게 마가 너무나 힘들고 안 되는 힘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정도면 마가 때문에 한번 망상한 일이 있어서. 아니, 그 개인적인 망상한 일이고, 좀.
개인적으로 마가를 싫어했거나 이런 어떤 개인적인 이유보다는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군인들 보면 여기에 요 견장하는 거 있는데요, 여기에 녹색 띠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급이 높고 낮고 관계없이 뭐 대령 중령이 돼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 뭐 하사밖에 안 됐는데 병장에도 요 녹색 띠를 달고 있는데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지휘권이 있다는 뜻이고요, 전쟁 중에는 저 명령에 불복종하면 사살할 권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전쟁 중에는요. 전쟁 중에 말 안 듣고 대화를 하면 어떡해요? 성교하러 나가가지고 거기서 말 안 듣고 제멋대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네요. 바울이 볼 때. 이건 보통 생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대한 문제다. 바울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조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어떤 공사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에요. 한번 안 잡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막 데리고 가지. 이건 인정이 많은 경우에 해당되고요. 인정보다는 이런 게 분명한 사람은요, 인정상은 그리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기강상 그럴 수 없다, 이런 사람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만 가지고 뭐 바울이 잘못했다 이러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근데 좀 길게 보면요, 바울이 바나바한테 참 감사하고 순종해야 될 이유는 참 많아요.
근데 그렇게 들으세요. 이게 같은 내용이 지난번 어찌 하면서 그 앞부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 이전에 약간 그런 그 노선과 관계 있는 것과 비슷한 건데 결론이 나기 전이었고 이제 결론이 났을 상황이고 마가 자체가 이 사람 자체가 어떤 다른 완전히 그 다른 성향의 사람도 아니요.
성향이나 뭐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번 선교지에서 무단히 탈했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다음에 또 그럴 소지는 그 장담보는 그 당시 바나바가 이랬을 겁니다. 지난번 그 일로 잘못했고 용서를 구하고 실수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안 그럴 거야 가자 이러고 그 바울 입장에서는요. 잘못했다고 하지만 지난번 그 일은 용서할 수 없다 뭐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입장은 이해가 돼요. 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바울이 자기 소신을 꺾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꺾었어야 옳았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바울이 처음 회심해가지고 사도들이 안 만나려고 피할 때 데려가가지고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고향에 북파묻혀가지고 한 10년 넘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고향에 파묻혀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이 일선으로 끌고 나온 사람이 여전히 바나바였단 말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인대주고 이끌어준 바나바면 좀 부족하더라도 소신 꺾고 협력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인데 이 꼬장꼬장한 성격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교회 안에서 원리 원칙 따지는 거 중요하고 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때로는 그럼 교회 안에 나이 든 사람 의견 존중해야 됩니까? 지도 한 표 내가 한 표 그렇습니까? 공동회에 가면 다 똑같은 한 표죠. 장로라고 표가 돼 있어요. 다 같은 한 표. 다 한 표입니다. 한 표인데 그러면 똑같은 겁니까? 그런 것을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수긍해줄 건 수긍해주고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뜻이죠. 어쨌든 저는 여기서 바울이 정말 잘 했겠지만 그래도 참 이 점에 있어서는 늘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나바는 또 그렇다고 삐서가 지면서 바쁘면 되나? 여러분 어른들은 안 삐지지요?
아이고 아닙니다.
더 무섭습니다. 할머니요? 할아버지 삐지면 더 무섭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나이 들어도 나이 들면 섭섭한 게 더 많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 섭섭하게 하지 말고 좀 섭섭하더라도 좀 참아주고 이러더니 둘이 똑같아요. 많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그래서 바나바는 여기서 마가를 데리고 다른 길로 가가지고 다시 저 선교 사역하러 갔는데 그 이후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안 나타납니다. 그게 몹시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가서 또 열심히 사역했을 겁니다. 했을 거이지만 이제 기록에 관심이 바울에게로 옮겨가 버렸기 때문에 바나바는 저 어떤 선교적인 성향보다는요 어느 한 곳에서 가르치고 교회를 키우고 하는 이런 일에 더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록이 이제 바울 쪽을 따라가 버렸는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본다면 쓸쓸한 퇴장인데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이런 거는 뭐 그래도 잘 됐잖아 이럴 게 아니고요. 아픈 건 아프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그런 측면은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다양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은 자기 성향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좀 맞는 교회들을 찾는 것이니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싸우고 같이 갔었으면 하는 바람은 나 그게 더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이 마가가 나중에 바울하고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아닌데 이제 그 훗날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 마가가 바울에게 바울을 충성스럽게 섬깁니다. 바울이 나중에 저 고린도 아 골로세스나 디모데우스 쪽에서 보면요 마가가 바울을 수종 들어서 충성스럽게 일한 장면이 나옵니다. 인사 안 돼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게 늘 원수진 건 아니에요. 단지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라는 측면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 마가도 바울에게 그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맞 좀 봅시다. 39절 뒤편이에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삐져가지고 먼저 가버린 겁니다.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요? 여기 어디죠? 예전에 갔던, 예, 그 코스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 질러 가야 돼요?
다른 데로 가야 돼?
예? 다른 데로 가야 돼?
그러니까 당분간 시간을 지날 때까지
따라가야 돼요? 질러 가야 돼요? 아니면 딴 데로 가야 돼요? 아, 딴 데로 가야 된대요. 예? 예, 봅시다, 들어갔는가. 그랬더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아하, 교회는 바울을 파송을 했네요. 공식적으로 바울을 파송하고, 바나바는요? 화가 나서? 예, 화가 나서 그냥 가버린 그런 유형 같아 보입니다. 예, 바나바가 몹시 마음이 상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4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함이라. 여러분, 요거 시도가 좀 필요한데 오늘 시도가 안 왔네, 그죠? 머릿속에 넣고 합시다. 안디옥에서 배 타고 바다를 살짝 건너면 구브로입니다. 여기 바나바가 가버렸거든요. 그러면 바울은요, 그 배 안 타고 육로로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위로. 여기 수리아라는 것이 우리가 안디옥을 말할 때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이 속해 있는 그 지경이 수리아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가지고 육로로 따라가 예전에 갔던 그 도시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리아고 그 다음 지역이 길리기아입니다. 길리기아는요, 길리기아의 아주 유력한 도시 중에 여러분 아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길리기아에서 유명한 도시. 바로 물으면 잘 아시는데 거꾸로 물으면 잘 몰라. 다소. 바울의 고향 다소가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육지로 해가지고 빙 돌아서 옛날 같은 그곳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쪽에 수리아나 길리기아 지역에 그 전도여행을 간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교회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예.
참 맑게 하라던 데는 뭐 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향에 가서 10년 넘게 있었는데, 이 바울이 그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공식적으로 기록이 없다고 해서 그가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가만히 있을, 예, 가만히 묻혀 갈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그 기간 중에 그 지역에 여기저기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안 그러고는 여기 웬 교회가 있는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처음 떠날 때도 그거 반대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반대쪽으로 가 배 타고 가가지고 아래쪽으로 갔고, 이번에는 이왕 세워져 있는 교회를 순방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육지로 가면서 그 교회들을 돌아보았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바울이 예수 믿고 사람이 순식간에 변했다고 말하는 것보다는요, 고향에 가 있는 동안에 저건 추정인데 10년 이상 걸렸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 중간에 그 고향에 있으면서 그 주변에 복음을 많이 전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보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그쪽은 전도여행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거기에도 교회가 분명히 있었다고 언급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5장만 대충 그렇게 마칩시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결정 하나를 내리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과, 또 바울과 바나바가 참 잘 왔는데 마지막에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갈라선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뭐 바나바가 위대하니까 훌륭했다가 아니고요. 이건 참 가슴 아픈 대목이라는 점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거꾸로 교훈을 좀 받아야 할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교회 안에서요 싸우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갈라서는 일도 없기를 바라고요. 저도 성깔이 좀 못돼가지고 원수진 사람이 몇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 참고 도저히 저 인내하던 거 정 쳐주고 싶으면 나가가 동네에서 한방 쳐주든지 아니면 뭐 식구는 안 되죠. 식구는 같은 교회입니다. 그건 안 되고, 그러나 바람직한 거는 그것마저도 모든 사람과 합평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좋은데, 바나바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좀 아파요.
원래는 다울까지 성질 못된 사람이 아니고 좋은 거지 성질이.
그것도 후배가 뒤 올라타고 그죠? 그래도 마음이 나는 아파요. 기다립니다.